제가 나한테,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똑바로 쓰라고. 이렇게 쓰지 말고. 지가.
돌아가요, 이게.
벌써 시작된 거야?
네.
어. 나도
벌써 시작했어요?
이미 한 명 시청 중 슈에님 그레이스 박님 반갑습니다. 차코노미님 박명희님 반갑습니다.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끈 좀 끊긴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정상화 된 것 같습니다. 내 노트북이 잠시 끊기고 있는데 현강님, 슈에님, 밀로라도 파비치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왠지 제 노트북 모니터는 굉장히 희미하게 1분 정도 지연돼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좀 더 높이 들고. 어쨌든 뭐 나오니까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19명 시청 중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곡지는 박진성, 황병성의 슬픔. 오늘도 뭔가 사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직 이 박진성 시인의 이 생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 8시에 이 서울에서 휴대폰이 켜졌다 그러는데 그 이후로는 알 수 없다. 말 수 없죠. 아직 과거에도 두 번이나 뭐 자살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살아있기를 바라고 이 제가 칼럼을 안 자락 쓰는데 옛날에도 제가 이런 얘기 비슷한 얘기 좀 했어요. 이런 비슷한 사건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꼭 박진성 시인뿐만 아니라 비슷한 사건이 많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하고 넘어야 되겠다. 중요한 얘기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뭐 어떤 만화가인데 그 페미니스트 만화가인데 알고 보니까 성폭력범으로 몰렸다. 뭐 이런 사건이 여러 건 있어요. 한두 건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사건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 개별적으로 네가 뭐 구체적으로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하자. 구체적으로 네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무슨 짓을 했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이 초딩스러운, 유아틱한, 철이 안 든 어린애 행동이에요. 제가 항상 이제 이야기하는 게 드레피스 사건. 진중권도 옛날에 이 걸핏하면 드레피스 사건을 써먹었는데 문제는 드레피스는 자기가 범인이 아닌데도 자기 간첩이 아닌데도 난 간첩이야, 내가 간첩이라고 제발 날 유죄로 기소해줘, 제발 날 죽여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 드레피스가 간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무죄, 이렇게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에밀 졸라를 비롯해서 당시에 모든 지성인들이 드레피스 편을 들어서 드레피스가 무죄다 이렇게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승리한 게 아니고 정의가 실패하고 드레피스가 무죄 석방될 때 모든 유태인들이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죽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드레피스 한 명 죽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드레피스가 사는 바람에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2차 대전이 일어나서 실제로 많은 유태인들이 700만 명이 학살됐어요.
아니 그 당시 그 유태인들이 자기들 미래에 안 좋게 될 거란 거예요.
알고 있었죠. 그 당시 드레피스가 무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누구 하나 죽이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도 드레피스는 왜 자기가 무죄가 아닌데 유죄라고 할까? 근데 방청석에 막 에밀 졸라를 비롯해서 그 지성인들이 와서 드레피스 무죄! 무죄! 하고 그러는데 드레피스가 뭐냐면 닥쳐! 너 자꾸 그러면 내가 다 간첩이라는 사실 다 까발게 버릴 거야 하고 막 협박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지지하러 온 팬들을 막 방정석 무죄 무죄 이러고 있는데 닥쳐! 그 집 가! 난 유죄야! 막 이러고 막 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게 비극이라는 거지. 그래서 에너지를 다루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신중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폭탄이라는 것을 생각 있는 사람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폭탄이야. 공기 돌까지 막 폭탄을 돌리게 하면 안 돼요. 이건, 아, 이건 위험한 것이다. 유태인들에게 유럽인들이 다 한이 맺혀 있어요. 유태인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 화가 나 있어. 보불전쟁에 프랑스가 졌기 때문에. 보불전쟁에 프랑스가 이겼다면 이제 독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근데 1차 대전에서 독일이 졌기 때문에 이제 드레피스 사건이 독일로 옮겨간 거야. 그래서 독일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히틀러도 그 자기를 구해준 상관을 유태인인데 막 찾아서 석방해주고 히틀러도 사실은 유태인을 미워한 게 아니야. 히틀러도 이건 내 레벨에서 건드릴 게 아니다. 이것은 세계사 차원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성들은 1만 년 동안 당해왔기 때문에 모계사회에서 부계사회로 바뀐 이후 여성들이 좋았던 시절이 없어. 그럼 1만 년을 대표해서 남자 한 명이 희생돼야 되는 거야. 그럼 누구냐? 제일 잘생긴 놈을 죽여야 돼. 조국 너 잘생겼으니까 너 엿 먹으라 이렇게 되는 거야. 조국은 조국이 왜 죄가 있을까? 잘생긴 게 죄지.
너 제일 맞는 것 같아.
그렇죠. 조국 보면 아, 배 아픈 사람들은 한두 명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 유태인도 조국 때문이고 막 집시도 조국 때문에 다 조국 때문이야. 세상 모든 문제는 조국 때문이라는 거야. 그냥 자기 화가 났기 때문에 실제로 화가 난 건 현실이라고. 지식인들은 팩트를 따지자 그러거든요. 화가 났다는 게 팩트야. 그보다 더 중요한 팩트가 어디냐고. 내가 화가 났고 그런 분풀이할 대상이 필요한데 아무 남자나 하나 걸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언더도그마라 그러는데 이 탈무드라든가 유태인들은 언더도그마를 경계하라 이렇게 이제 가르침이 있어요. 그거는 유태인의 토라라 그러죠. 모세오경 그게 그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에너지가 고여있으면 어떻게든 그걸 건드리고 마는 거예요. 자기한테 유리하든 불리하든 지가 죽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건드려버려요.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아. 흥분해버린 거예요. 흥분했다는 게 팩터지. 그 드레피스가 간첩이냐? 상관없어요. 유태인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근데 군인이잖아. 직업이 대위인데 애국자잖아. 애국자면 간첩이지. 그냥 간첩처럼 생긴 이명박이가 간첩이라면 사람들이 이 충격을 안 받아. 그래서 그게 이슈가 안 되기 때문에 조국처럼 잘생긴 인간이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해야 이제 말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인당수에 누굴 던져야 된다. 그럼 심청을 던져야지 뺑덕어범을 던져봤자 효과 없어.
그래서 사랑의 불시착 그 북한군이 잘생겼잖아요. 네.
그렇죠. 하여튼 그 염장을 찌를 때는 잘생긴 사람을 찌려야 그 염장을 찌르는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이 왜 노무현을 죽이려고 그럴까? 노무현을 죽여야 이 뭐 상황이 뭔가 악의가 맞고 이야기가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박원순도 깨끗한 척 하잖아. 깨끗한 척 하는 놈이 구리, 알고 보니 구리다. 이렇게 해야 이제 뭔가 말이 되지. 깨끗한 척 하는데 진짜 깨끗하네. 그럼 더 화가 나. 와. 모범생인데 공부도 잘하는데 운동도 잘하고 힘도 세고 다 잘하면 더 화가 난다고. 더 왕따 돼. 하나라도 잘못된 게 있어야지. 조국은 돈도 많고 얼굴도 잘생겼고 완벽하잖아. 그러니까 용서할 수 없지. 그래서 이 시인이 성범죄를 저질러야 이거 뭔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명박이가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건 안 쳐줘. 이명박이는 성범죄 치를 가치도 없어. 잘난 척하는 놈을 조져야 되는 거야. 정봉주 잘난 척하잖아. 조져야지. 그럼 정봉주 진짜 뭔가 저지른 것 같고.
조심하셔야지.
아니, 아니 정봉주는 껄떡이죠. 껄떡.
껄떡이. 껄떡새야. 껄떡새. 하여튼 정봉주는 껄떡된 건 확실해. 진짜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또 지난번에도 뭐 잘못했다 잘렸었는데 이게 또 잘리면 안 돼. 이건 내가 조심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박진성 시인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타겟으로 되기 쉽다는 거예요. 시인들이 황병성 시인도 그렇고 시인이 성범죄자라고 왠지 시인의 막 시를 쓰다 보면 여성들하고 막 어깨동무하고 막 추근대고 그럴 확률이 높아. 그래서 뭔가 악의가 맞고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 소설가는 막 혼자 꼴방에서 소설 쓰고 있기 때문에 안 쳐줘. 소설가는 안 돼. 시인이라야 막 여성 팬들이 따라 붙지.
원래 시인 여성 팬 많죠.
그렇죠. 그리고 둘 다 미남이야. 황병석도 미남이고 박진석도 미남이야. 미남 시인은 위험해. 손석희도 그런데 박진석 시인이 손석희를 막 비판한 거야. 내로남불. 이 내로남불의 논리가 굉장히 위험한 논리예요. 그게 뭐냐면 깨끗한 사람을 틀어보고 싶다. 그게 내로남불 논리라고. 지금 국힘당이나 진중권 같은 사람이 그런 소리하고 있는데 네가 하면 로맨스고. 이 말은 뭐냐면 원래 구린 놈을 틀어봤자 별로 효과 없다. 깨끗한 놈을 틀자. 깨끗한 게 민주당이다. 민주당을 틀자. 이거라고. 이게 언더도그마에는 그 권력의지가 숨어 있어요.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쳐야 돼. 그래서 이건대위는 아니야. 그 생긴 거 봐. 딱 봐도 그 양반 좀 이상하게 생겼어. 그 범죄 전과가 벌써 2범이야.
아 그러네.
폭력 범죄도 있고 뭐 그 성추행도 이럴 건이고 뭐 이거는 제가 볼 때 원래 그렇게 생긴다고. 근데 이것도 조금 이제 파급 효과 있는 게 이건 애국자잖아. 미국인데 한국에 와서 구생활했으니까 애국자인데 알고 보니까 좀 추잡하다.
해외파가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타블로도
그렇지 타블로
검은 머리 외국인 뭐 이런 말 해가지고 외국인이니까 왠지 구리다. 딱 그 타겟팅 되기가 딱 쉬운 그런 포지션에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포지션에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좀 자중하자, 조심하자 이런 얘기. 그리고 사람을 죽이지 말자. 제가 하는 얘기는 인간사냥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럼 인간사냥을 하는 놈 누구냐? 조국하고 아니, 진중권하고 서민이야. 조국은 아니고 조국은 피해자고 진중권, 서민 이런 사람들이 옛날 노무현 죽일 때도 유창선하고 저 청와대의 미친놈을 끌어내라고 한 사람 진중권이죠. 인간사냥을 즐기는 사람인데 이 양반들은 자기가 약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중권 같은 사람이 자기 강자인데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박진성 시인 또 어떻게 보면 강자고 어떻게 보면 약자라고. 시인이 무슨 힘이 있냐고. 시인은 밧줄 꺼내지면 한 방에 아웃이야. 나 같은 사람 잘 안 죽어. 나는 이 뭐 시인도 아니고.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안 죽어. 근데 시인은 밧줄 꺼내지면 바로 아웃이라고. 근데 시인은 또 강자잖아. 팬들이 따라다니까. 시인은 강자이면서 약자이기 때문에 애매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진중권도 자기 약자라고 생각하는 거지. 조국은 국이라 그러지. 국이는 장관 때문에 시민도 장관에 먹고 나는 개털이고. 자기 약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약자라고 생각하는 강자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서민도 그렇고 서울대 출신인데 잘난 놈인데 서민 입장에서는 자기 약자지. 대깨문이 막 괴롭힌다는 거야. 근데 대깨문이 뭘 보고 대깨문이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대깨문은 물은 문재인이고 깨는 뭐야?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지.
아.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지.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지. 아, 나 처음 들었어, 처음 들었어. 아, 대깨문이라 말은 많이 들었는데 대가리가 왜 깨져?
아니 그게 그 옛날에 그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열렬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 우리는 무조건 문재인을 지지한다. 대가리가 깨지는 한이 있어도 문재인을 지지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나왔는데. 그 반대 측에서는 저놈들은 지금 대가리가 깨진 상태에서 문재인을 지지한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깨진 상태에서. 야, 네. 그것도 말은 되네.
네.
하여간 그.
네, 그래서 그걸 또 대받침 달리는 대한민국에 깨어 있는 문재인 지지자. 뭐 이렇게도 대받아치기도 하고.
IMF 발표, OECD 경제 성장률 2위, 코로나 방역 모범 국가 1위, 신년 등급 AA 마이너스, 디지털 경쟁력 세계 2위. 이 정도면 잘한 거지.
아,
이 정도면 대가리 깨지고 안 깨진 간에 지지해야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왠지 그 때려주고 싶은 애가 있어요. 꼭 일진은 아니라도 왠지 저녁석은 좀 때려주고 싶다. 그게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걔만 보면 화가 나서 자연스럽거든. 그러니까 뭔가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폭들은 특히 여성들을 약자가 자기 앞에서 깐죽거리면 화가 나요.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자기 약자면 나 강자 앞에 숙여야지. 약자 강자 앞에서 손을 빠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이게 어떻게 이거는 세상의 질서를 뒤집는 이건 하극상이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이 천인공랄 만행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조폭들에게 설명해봤자 안 먹히죠.
개 보니까 큰 개가 작은 네. 개만 보면 흥분해갖고 막 물어 뜯으려고
하죠.
그렇죠. 그렇게 있어요. 하여튼 그 자기보다 약자만 보면 본능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인간들이 그걸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권력 의지가 있는 거예요. 무의식적인 권력 서열 본능이 있다고. 서열이 1위인지 2위인지 이게 안 정해지면 서열을 정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생각이 들었으면 그게 그냥 내 생각이 이렇다 이게 아니고 사실은 권력 서열 본능 호르몬이 나왔다.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호르몬이 아닌 지식 때문에 사람들이 이 광기에 빠져서 진중면처럼 미친 짓을 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아, 그러고 보니까 꼭 그 일배하는 애들이 꼭 보면은 그 미성년자, 성추행, 성폭행 그렇죠. 꼭 하잖아요. 네.
그게 그 성욕 때문에 아니고 권력 서열 본능이에요.
권력욕이라고 해야 돼요.
네. 그것도 개도 보면 서열 높은 개가 서열 낮은 개 위에 올라타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섹스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한다고. 원숭이도 그렇고 서열 확인이야.
그러니까 일배충 거의 개 수준이다.
그 개가 되는 거예요. 그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때는 상대방을 타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일부라고 자기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짓을 안 해요. 근데 타자로 보면 그 이미 시선 자체가 삐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타자성의 원리를 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타자로 보고 있냐 우리 편으로 보고 있냐 그걸 잘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본능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박지성 시인 같은 경우는 이 조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와 있다는 걸 잘 모르고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건 이성적으로만 머리로 생각해서 지성만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알아야 돼요. 지성인이나 깨끗한 사람도 이런 상황에서는 실수를 합니다. 네, 다음 곡지는 한국과 일본의 좋은 시절. 한국일보에 같은 일본, 다른 일본. 배울 건 배우자는 옛말. 일 향한 변했나 한국의 시선. 뭔 제목이 이렇게 복잡해. 그러니까 일 혐한. 일 향한이야? 내가 시력이 나빠졌어. 하여튼 한국일보가 뭐 헛소리 했는데 주장하는 것은 이 밀물이 들어왔다가 설물로 바뀌는 순간 한 30분, 1시간 동안 정조라고 물이 전혀 안 움직여요. 그 실제 서해 받아서 배 타보면 여러분은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감동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정조가 되기 직전에 물이 굉장히 사나워요. 그때는 큰 파도가 없고 작은 파도가 굉장히 거친 파도가 생겨요. 파도 높이는 한 1m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지랄 맞은 파도가 친다고. 야, 이런 재수 없는 파도가 있나 할 정도로 기분 나쁜 파도가 치다 갑자기 샥 완전히 호수처럼 바다가 고요해져 버려요. 그래서 와, 이 감동적이야. 왠지 막 바이올린을 막 켜야 될 것 같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환상적인 타임이 잠시 연출됩니다. 그것도 항상 저녁 시간이야. 낮에는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 이상하게 꼭 저녁 시간에 그렇더라고. 그래서 저녁에 어선풀할 때 저녁 6시쯤 되면 정조가 딱 되면서 물이 딱 멈춰요. 한 1시간 멈추는데 뭐냐면 이 수평 권력이 수직 권력으로 바뀌는 순간 잠시 아주 이 완벽한 시대가 연출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웹툰 초창기에는 예쁜 작가들이 막 친구가 돼서 서로 뺏기고 막 그랬다고. 왜냐면 그때 다 거지였기 때문에 그때는 돈도 얼마 못 받았어. 그냥 물어봉사 비슷하게 그냥 취미생활 하는 거야. 어차피 취미이기 때문에 막. 근데 조국이 갑자기 연봉 억대, 2억대, 3억대, 4억대. 아, 조국이 아니라 조석이지. 조석 만화가가 막 팍팍팍 올라가는 거야, 연봉이. 그럼 갑자기 막 연봉순으로 그 권력 서열이 생긴다고. 근데 그 초창기에는 괜찮아요. 그냥 와, 조석, 저, 찐따 같은 새끼가 몇 억을 벌 때, 나도, 다 신났어. 와, 조석, 저 한심한 놈이 3억을 벌었어. 그럼 나는 5억 벌겠나 하고, 신나, 자석이야. 그러고 막, 울어서 같이 술 먹고 다니는 거야. 근데, 안 올라. 계속, 야, 석이, 너 언제 벌써 떴지? 나 조만간 떨 거야. 기다려봐. 안 떠. 그럼 그때 막 입이 툭툭 나고, 또 막내가 끊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라고.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 아니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일단 종편이 갑자기 생겼을 때 별 얼떨뉴스 아저씨도 막 연극 영화과가 나와가지고 막 로미오 막 줄리엣 하다가 갑자기 막 종편에 와가지고 막 전문가가 돼서 내가 이거 전공했는데 그러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지 제가 종편에서 아는 게 뭐야 방송에서 요만큼도 모르는 사람이 아 연극 영화과니까 선배 후배들 다 있다고 그러니까 선배한테 아, 저 취직했는데 좋댔어요. 좀 알려주세요 하고 이런 식으로 막 다 평등해 그때는. 그때 갑자기 종편이 막 생겼기 때문에 케이블 TV 이런 게 주먹구구 개판이라고 다 엉터리로 한다고 그러면 막 전화해가지고 막 선배 후보 찾아가 사돈 팔종까지 따라가지고 선배님 막 이럴 때는 막 그래 내 술 한 잔 사줘 그러고 막 개동무하고 신났지. 근데 한 3, 4년 지나면 연봉 박벌로 부장 달고 막 이사 달고 에헤 하고 막 너 언제 봤어 그러고 막 눈 내리까라고 이러고 막 어깨 힘이나 지금 채널 A 뭐 TV 조선 다 그러고 있다고. 그 새끼들 얼마 전까지만 족밥이었어. 아 족밥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근데 여전히 족밥입니다.
하여튼 그 중에 제일 먼저 들어간 놈 부수했다는 거지. 왜냐면 완전히 백지야.
어차피 그냥 허벌판.
그렇죠. KBS, MBC 처음 생길 때 근데 최불암이 할아버지 나오더라고. 할아버지 볼라 기사인데 근데 32살이었어. 근데 자기보다 2살 많은 형한테 젊은이 자네 그렇게 하면 안 돼. 최불암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네. 지금 생각하면 최불암같이 못생긴 사람이 어떻게 배우가 됐을까? 최불암이가 정상적이라면 절대 그 배우가 될 수 없는 거야. 하도 못생겨가 너 늙은이 해. 그래서 데뷔하자마자 노인으로 나온 거야. 왜냐 노인 연기자는 스카우트 할 수 없잖아. 방송국 처음 생겼는데 노인 연기자가 어딨어. 다 젊은 애지.
아 진짜 코미디 프로도 옛날 거 보니까 젊은 네. 사람들이 다 노인 역할을 하고.
그렇죠. 젊은 사람이 노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왜 노인 없어. 없어. 그래서 그때 노인인데 아직도 노인이야. 최불암. 처음이나 그때나. 그러니까 그때가 좋은 시절이야. 그때는 월급 나오면 다 술 사주고 그랬어. 그때는 자기 마누라한테 월급 갖다 주고 다 그냥 술집에 가서 막 부둥켜 잡고 시인왕하고 춤추고 난리 쳤었다고. 그때가 잠시 행복했던 시간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수평 권력에서 수직 권력으로 바뀌는 순간, 근데 수직 권력 안 바뀌어도 안 돼. 계속 수평 권력도 안 좋아. 그때 다 같이 백수일 때도 안 좋다고. 한두 놈 출세해서 그럼 술 사줄 때가 제일 좋다고. 그때는 막, 야, 너 내 취직시켜줄 거지. 그래, 내 자리 잡으면 너 내 밑으로 와! 이러고 막, 내 자리 갖고 났어. 기다려! 너 취직시켜줄게! 막 술 먹고 신난 거야. 그래서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일본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지. 옛날 일본 거 보면 100% 폐절이에요. 그만 모아놓은 사이트에서 보니까 이것도 폐절. 한 30개 중 상품을 했는데, 일본의 히트작 30개 알고 보면 다 폐절. 그대로 뺏긴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대로 뺏겼지. 방송도 다 뺏기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그 초창기에는 뺏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수평 권력이 안 생겼기 때문에 한국 방송 직원들이 이 수평 권력이 생기려면 어느 정도 숫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KBS, MBC 전부 일본 걸 뺏기고 일본도 초창기에 전부 미국 걸 뺏기고 유럽 걸 뺏기고 다 뺏겼어요.
아, 왜 뺏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평 권력이 생기려면 숫자가 좀 돼야 되는데 그 숫자가 안 되는 거야. 일단 KBS, MBC 초창기에 KBS PD 5명, MBC 5명 이거받고 자기들끼리 대화 안 해. 어차피 다 일본고 뺏기고 있는데 자기 노하우 공개하면 안 되지. 근데 이제 종편이 생기고 케이블 TV가 생기고 방송국 수백 개가 돼버리니까 이제는 뭐 IPTV까지 나와가지고 다 이제 뺏기고 막 이렇게 정보 공유하는 그런 타이밍이 있다고. 근데 그 시간이 딱 지나버리면 다시 이제 안 뺏겨요. 다시 서로 막 특허권 주장하고 소송 걸고 난리쳐. 이러면 흑인들도 그 제재할 때는 다 뺏겼어. 그 다 100% 뺏긴 거야.
아, 근데 그게 일부러 남의 걸 갖다가 뺏어 먹으려고 표절한다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뺏기는 게 인간의 본능이 더 잘 맞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아니, 그때는 뭐 규칙도 없고 그냥 개판이야. 그렇죠. 터치한 사람도 없고 지배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서태지도 그 표절이라는 거 생각도 못했어. 원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이 야, 너 말 그거 표절이야. 그러니까 어떤 음악가는 하, 근데 서태지 보고 놀랐다. 그 강크네. 근데 서태지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도 흑인들 그 랩 음악 전부 폐절이에요. 서로 뺏기는 거야. 그리고 소속도 안 그래요. 그때는 흑인들은 몰라가 법을 아래 소송하지. 그냥 다 해먹는 거야. 샘플링이라는 게 그 자체가 해먹는 거라고. 근데 그런 폐절 때가 전성기가 좋은 시절이에요. 에디슨도 3000가지 발명했다 그러는데 다 폐절이야. 100% 폐절이에요. 근데 에디슨은 그 표절을 한 것을 상품화시키는 재주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덜 발명된 것을 굉장히 연구를 해가지고 포도 시스템으로 그냥 다 쓸만하게 만들어버린 능력이 있었다고. 그것도 직관력인데 그게 천재라고 인정해줘야 돼. 그래서 에디슨을 좀 폄하하는 사람은 직관적 천재를 인정 안 하고 계산적인 천재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중국이 좋은 시절이지.
다 뺏기고.
네. 이 뺏기는 게 먹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얼마 있으면 중국도 서로 소송 걸고 난리 날 거야.
어마어마하겠네요.
네. 그런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론으로 말하면 수평 권력에서 수직 권력으로 딱 바뀌는 그 한순간에 이 정보 공유가 일어나면서 굉장히 좋은 시절이 온다. 그때 창의력이 막 일어나고 시너지 효과가 나서 막 국가 전체가 들썩들썩하고 잘 나간다는 거죠. 그 시절이 오래 안 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뜨고 있는데 이게 오래 안 가요. 그래서 빨리 해먹어야 돼요. 우리나라도 한번 세계 1등을 찍고 다시 쳐져야지. 어차피 쳐지게 돼 있어. 인구가 없었기 때문에. 애들 안 태어나기 때문에 이제 큰일 났어. 네. 내가 유튜브 창을 닫아버린 것 같은데. 좋은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까?
질문은 없고요.
네. 김용호가 왜 이건을 죽이려는 걸까요? 약점을 봤으니까 죽이려고. 자기 뜰라고 그러는 거죠 뭐. 박지성 씨는 치료가 가능할 거예요. 물론 치료 가능하죠. 동료들이 챙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박지성 씨인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동료들이 안 챙겨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의리가 있어야지. 의리가 없으면 사회가 망한다는 거죠. 의리가 별 게 아니고 동료를 챙겨주는 게 의리죠. 제가 의리하고 의리를 강조하는 이유가 지금이 딱 그 의리가 필요한 그런 타이밍이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이 이 수평 권력에서 수직 권력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라고. 우리 때까지만 해도 이 그냥 월급 받으면 친구하고 같이 술 먹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보다 한 10년 선배. 70년대, 80년대. 그때까지만 해도 월급 받으면 다 친구들하고 술 먹어야지. 의리 없게 말이야. 마누라한테 갖다 주고 말이야. 배신자 말이야. 그러면 안 되지. 막 이런 분위기였어요.
저희 때도 그랬어요. 생일 되면 생일빵 쏴야지.
그냥 백내시와 구조 손실. 제가 백내시가 뭐냐면 톱니바퀴가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데 요 유격, 요 간격이 약간 떨어져 있어요. 꽉 끼면 톱니가 안 돌아갈 거 아니에요. 약간 이렇게 띄어져 있어야 돼요. 톱니가 이렇게 돌아갈 때 정상인데 이렇게 방향을 바꿀 때는 삐그덕한다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돌아갈 때는 괜찮아. 근데 톱니가 이쪽으로 돌다가 다시 이쪽으로 돌 때는 여기서까지 갈 동안 쿵 하고 이제 일단 뭐 밀링이라든가 그 금속 가공한 사람들 선반으로 막 기계를 돌리는데 톱니가 이렇게 돌다가 반대쪽으로 돌면 오차가 나는 거죠. 그럼 이제 그걸 기계를 먼저 세우고 정확하게 다시 세팅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반동이나 반동, 반대쪽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백내시라는 말을 사회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쓰고 있는가 본데 저는 이제 백내시라는 단어를 최근에 들었기 때문에 아, 이거 좋은 단어다. 이런 단어를 제가 진작 알아서 써먹을 걸 하고 있어요. 아, 써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세상이 마이너스인 이유는 옛날에 징기스칸 사망 후에 오고타이라는 양반이 야율 초제가 징기스칸의 이 책사였죠. 야율 차제는 그란족인데 금나라 사람이죠. 근데 몽고한테 항복해서 징기스칸이 책사가 돼가지고 징기스칸이 야 남송 저거 다 죽이고 사람이 안 사는 조언으로 만들자. 멋지잖아. 그러니까 야율 초제가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세금을 받는 거. 세금이 뭔데 가만히 있어도 갖다 바치는 설마 세상에 그런 일이 그런 일이 있습니다. 내 말 믿어보세요. 한번 믿어보시라니까요. 징기스칸이 못 믿겠는데 아,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해서 남송 사람을 다 구한 거예요. 안 그렇으면 남송에서 다 죽었죠. 근데 우리는 이제 청나라도 그렇게 다 죽였다는 걸 잘 모르고 있는데 검색해보니 청나라도 한 3천만 명을 죽였다. 중국 인구가 명나라 인구가 한 1억 2천 정도인데 1억에서 1억 5천 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한 많이 보는 사람 5천만 죽였다. 근데 아무리 봐도 5천만 죽였다는 건 좀 뻥이고 한 3천만 죽였다. 뭐 하긴 뭐 태평천국에도 한 그 정도 죽었는데. 우리는 청나라 놈들이 얼마나 악질적이고 나쁜 놈이고 인간 말종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강의제 때 중가리아 부족은 아예 사라져버렸죠.
중가르족은 아예 지구상에서 지워버렸죠. 하여튼 청나라 놈들은 흉악한 놈이에요. 흉악한 놈들. 조선이 가난해진 이유가 딱 하나, 청나라 들어가서 그런 거야.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고, 조선 놈들은 빙신인가 왜 가난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진짜 멍청한 거예요. 청나라가 들어가서 그렇다고. 탈탈 들어갔어. 강희제 때까지 엄청 들어갔어요. 강희제 때부터 좀 봐줬어요. 정조 때부터 좀 봐준 거야. 하여튼, 청나라는 조선의 이 시혈을 말리려고 그랬어요. 원래 이게 유목민들은 인간이 아니야. 정상인이 아니라고.
그게 뭐 일백급이 당연히.
그냥 다 죽이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왜 살려놔? 다 죽이지.
징기스칸도 이제 러시아에서 끔찍하게 다 죽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키예프 공국이 원래 일장인데 키예프가 몰라가고 그 모스크바 공국이 마름하다가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율 처제가 이 요고타이한테 좋은 말을 했다. 한 분으로서 나서 제가 읽어보기 좀 그렇고 하여튼 하나의 이익을 얻는 것이 하나의 해를 제거한만 못하고 하나의 일을 만드는 것이 하나의 일을 없애는 것이만 못하다. 이만 뭐든지 제거하고 마이너스로 해라는 거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봐도 원래 뭔가 세상은 이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왜 마이너스냐? 세상을 움직이는 건 대칭이고 대칭은 짝수라 해야 돼요. 근데 계속 짝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세상 홀수도 있고 짝수도 있는데 왜 어떻게 계속 짝수를 만들겠냐고. 그만큼 짜투리가 남는 거죠. 100개가 있다면 100개의 가운데가 얼마냐면 50.5인데 자연수로 보면 50.5라는 숫자가 없어. 그래서 100개 중에 딱 가운데라는 숫자가 없는 거예요. 일단 국회의원 300명인데 국회의장은 그 여당이냐 야당이냐 당적이 없어. 그러니까 홀수도 아니고 짝수도 아니고 애매해야 돼요. 세상이 돌아가려면 세상 홀수가 되면 안 되고 짝수가 돼도 또 안 돼. 그럼 어쩌란 말이냐. 홀수 됐다 짝수 됐다 계속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러면 계속 하나씩 잘려나가는 거라고. 100개 있는데 그래서 가운데 센터를 만들려면 두 개가 빠져야 돼요. 이렇게 이제 짝수가 맞는 거야. 이게 이제 축이 되는 거지. 축을 움직여야 의사결정을 하거든. 축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축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걸 반드시 빼야 돼요. 그럼 이렇게 되고 또 한 번 움직여 이렇게 되고 또 한 번 움직여 이렇게 되고 계속 이제 0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다. 이런 원리 때문에 그 이 세상이 마이너스다. 그래서 축이라는 것은 대칭을 해서 대칭된 둘이 서로 공유하는 부분이에요. 그 공유하는 부분은 공유하는 부분이 움직이는 형태로 의사결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뭐 또 긴 이야기 잔뜩 쓰는 건 일단 옛날에 했던 얘기고 일단 존재는 변화다. 세상은 변화다. 변화다.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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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야. 이 생각하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두 개의 변화가 나란하다면 그게 이제 엮여 있다. 그걸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질서한 변화가 있고 나란한 변화가 있는데 무질서한 변화는 추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건 주로 깨져버려요. 그래서 깨져버리면 그 일정한 조건에서 일정한 반응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조건에서 일정한 형태로 반응이 일어나야 그걸 추적할 수가 있다. 근데 깨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깨져서면 했다 모르겠다. 알 수 없는 거죠. 좀 태풍의 진로를 예측하려고 하는데 그 변수가 너무 많은 거야. 그건 추적이 불가능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대충 추적하자. 대충 큰 방향, 북반구에서는 북쪽으로 하고 남반구에서 태풍은 남쪽으로 하고 이 정도는 추적이 되지. 그 깨지면 이제 콩가루가 되었다 이 정도는 되는데 정확하게 어디에 떨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나란할 때만 추적할 수가 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 중에서 다섯 개 중에 원인과 결과 빼고 그 과정 셋 중에서 그 변화의 시작점, 지리구, 아니, 입자구, 변화의 방향, 요게 힘이고, 변화의 시간, 요게 운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빼고, 변화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 구조론이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은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보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이것도 뭔가가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작용했다. 그러면 이것과 이것이 합쳐져서 더 큰 개를 이룬다는 거죠. 그러면 중심이 그 작용한 쪽으로 약간 이동을 해야 돼요. 그걸 반작용이라고 하는 거죠. 반작용은 별게 아니라 그냥 여기 100이 있는데 여기 10이 돼서 110이 됐으면 가운데 50인데 55로 이동하잖아요. 중심이 이동하죠. 그건 수학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걸 가지고 왜 반작용하지? 막 실험을 하고 막 여보 작용 반작용 이거 할 필요도 없다고. 그냥 여기 어떤 뭐가 있어. 여기 이만큼 더해서 그러면 무게중심이 여기서 이만큼 왔을 거 아니야. 이건 그냥 단순한 수학이에요. 그래서 물리학 할 필요도 없어. 막 실험하고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냥 그런 것이다. 수학적 원리에서 구조론이 작동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제 사건이 별로 없어서 그 옛날 했던 얘기 평등 권력과 차별 권력 이걸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쭉 정리를 했는데 다 에너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물리학 법칙이라고. 그래서 제가 평등 권력, 차별 권력 이렇게 말을 지어낸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말하는 권력은 차별 권력을 말하는 거예요. 평등 권력이라는 용어는 없어.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차별 권력이 생기는 그 조건이 평등 권력이라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 만화가들이 처음 웹툰을 할 때는 다 거지여서 다 막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서로 아이디어 훔치면서 그냥 적당히 뽑아먹고 형님 동생하고 막 좀 못 그리는 애도 봐주고 잘 그리는 애도 봐주고 그냥 적당히 어울려가지고 낄낄거리고 다니다고 그러다가 갑자기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한동안은 좋아. 한동안은 좋은데 그때가 이 평등 권력시더라고. 그때 한동안은 예를 들면 이제 조석 작가가 좀 뜬다. 그럼 옆에 좀 안 뜬 작가한테 야 아이디어 좀 줘. 그러면 아, 조석이 형 내 거 해먹어 하고 준다고. 왜냐하면 설마 조석이 날 외면하겠어.
그거 외면하더라.
근데 이제 조석이 너무 떠버리는 거야. 그럼 아, 그때 내 아이디어 다 써먹고 날 몰라 하기냐. 모른 척 하기냐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때부터 이제 피비린다가 나는 거지. 그때 칼부림 나.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조석과 좀 뜬 작가와 뜨지 못한 작가의 어떤 차별, 그 서열 이것은 그 오히려 평등할 때의 그런 상호작용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시간 지나고 보면 다 불만에 차서 입이 툭 튀어나와서 화를 내지. 그래서 이 근데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그 평등 권력에서 차별 권력으로 바뀌는 그 시점이 굉장히 예민하고 취약한 시기예요. 그때는 운명이 한순간에 바뀌는 거라고. 뜰까 말까 부자가 될지 거지가 될지 괜히 취약한 상황인데 내부에 어떤 밸런스가 생기면서 강해져요. 그리고 강해진 다음에는 외부에서 때리면 때릴수록 그 더 탄탄하게 강해진다고. 그러니까 조석은 또 어떤 작가는 못 떠고 막 좌석 전 나쁜 새끼 내 아이디어 다 가져가 놓고 입 닫고 막 이렇게 욕할 때는 그때 굉장히 취약한 시기라고. 근데 어떤 이제 구조가 생기면 이제 서열이 딱 정해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탄탄해져서 그때부터는 이제 조석이 돈으로 다 해결해. 아, 10원씩 나눠주고 이제 내 밑에 와서 어시스트 해. 그러고. 그래서 그 취약한 부분이 그렇게 오래 안 가요. 근데 진보는 취약한 걸 신경을 별로 안 써요. 왜냐하면 다 자기가 이제 출세해서 만화가로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보수는 다시 그 상태로 절대 안 가려고 해요. 그래서 보수들한테, 나이 많은 할아버지들한테 다시 그 젊은 시절로 가겠습니까? 안 가! 그런다. 연예인 좀, 뜬 연예인들한테 그 과거 그 어려웠던 시절로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까? 연예인 전부 안 가! 그러더라고. 나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 젊어진다는데, 와, 내가 다시 젊어진다면 좋지, 이거. 내가 지금 50살인데 20살, 30살로 보내줄까 하면 대여 찬성이지.
군대를 또 가야 돼.
군대를 또 가야 돼.
아, 맞네. 그건 아니지. 군대는 안, 아, 또 안 가. 그래서 이 동적 상태는 굉장히 취약한 상태인데 밸런스가 형성되어야 강해집니다. 밸런스가 형성되지 않으면 깨져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는 무협지가 한때 있었는데 결국 다 망했잖아요. 대만은 원래 만화가 다 망했어요. 대만은 대본소가 없고 만화가 자체가 없어. 그 우리나라는 이제 만화가 거의 거지됐다가 웹툰으로 살아났죠. 그 한국 지금 웹툰이 뜨고 있는데 일본은 만화가 좀 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볼만한 만화가 없는 거 보니까 정확히 모르겠지만 볼만한 만화가 없더라고. 다 똑같아. 일본 만화 다 이세계의 물 그것만 얘기하고 있고 봐줄 만한 게 없어.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수평 권력에서 수직 권력으로 바뀌는 그 순간 굉장히 완전한 상태예요. 그래서 좋은 상태라고. 근데 그 기간이 오래 안 가. 그래서 세상을 유지하려면 부단히 새로운 사건을 일으켜서 계속 동적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동적 상태로 만들면 다시 정적 상태로 변해버려요. 그럼 또 동적 상태로 만들어 또 동적 상태로 만들어 계속 이 다른 사건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뭐 꿀뚝산업. 꿀뚝산업이 초반은 좋았어. 초반은 박정희가 신나가지고 공장을 막 때리셨지. 그건 다 망했어. 박정희가 지은 공장이 거의 다 망했어요. 살아남은 게 몇 개 안 돼. 그럼 다시 이제 IT 산업으로 막 창업하자고 또 다 망하고 네이버하고 몇 개만 살아남고 이런 식으로 또 이번은 이제 인공지능 될지 안 될지 아직 몰라요. 막 사람들 인공지능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 회의적입니다. 되긴 되겠죠. 저는 이제 수소경제를 밀고 있는데
아니 왜 같이 밀려도 되지.
아니 인공지능 그거 쉬운 게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오히려 그 구글식으로 코딩을 해주는 게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을 믿으면 안 되고 왜 그러냐면 인간도 다 코딩돼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다 코딩돼 있다고.
그러니까
본능이 본능. 그래서 네이버가 이 인공지능을 안 하고 네이버 그 검색 그게
노가다로
빅데이터로 안 하고 노가다로 자기들이 적당히 한 거야.
그것도 이제 수작업이라고.
그렇죠. 시스템으로 안 하고 그냥 주먹구구로 한 거라고.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죠. 어느 정도 발전하면 시스템으로 돌려야 돼요. 근데 초반에는 노가다를 해야 돼. 그래서 구글 방식으로 할지 이 일론 머스크가 잘하고 있을지 일론 머스크가 며칠 안에 뭐 발표한 다음에 네. 그걸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것까지 약간 이제
완전 자율주행.
네, 완전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이 되면 뭔가 이 천지개벽이 일어나겠죠. 근데 저는 그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좀 그건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글, 테슬라가 못한다는 게 아니고 인간들이 그걸 방해할 거라고 보는 거죠. 어떻게든 그걸 못하게 만들려고 막 뛰어들거나 하여튼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어떻게든 맞대응을 하려고 그런다고. 그래 인공지능 너 한번 해보겠다는 거냐. 인간과 인공지능 한번 붙어보자. 막 이서들이 한번 이기는 거 다 좋아하잖아. 그 억지로 이긴 거지 진짜 이긴 거냐고. 이서들이 이기면 그냥 한번 봐준 거야 인공지능이.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테이라고 하는 채팅 봇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 유배충들이 대거 달려들어가지고 욕을 가르친 거예요.
그렇죠. 시리 같은 것도 욕을 가르쳐가지고 회방 놓고 인간들이 회방 놓기 때문에 그게 유일하게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 불안 요소다. 하여튼 인간들이 차별을 하는 이유는 다친 게 안에서는 차별을 하는 것 외에는 권력을 생산하는 방법이 없어요. 왜 차별을 하냐. 차별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야. 안 되니까 차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이 애들이 일진놀이를 하는 이유가 제발 때 우리나라 일진 문제가 심각한 게 학교 반에 학생 숫자가 줄어든 게 원인이라고 봐요. 옛날에 애 많을 때는 다 형이 있어. 다 형 불러와. 그래서 괴롭힐 수 없다고 형이 와가지고 막 꿀밤을 어쩔 거야. 근데 어쩌면 한 반에 30명밖에 없고 다 독자고 그러다 보니까 차별이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본능이라고. 근데 그게 본능이라고 말해줘야 돼요. 누군가 괴롭히는 애 있으면 야 이리 와. 넌 지금 동물하고 똑같이 호르몬이 나와서 그렇구나. 호르몬 좀 죽여. 너 호르몬 또 나왔니? 너는 호르몬 나왔구나. 이렇게 말하지. 아, 저 호르몬 나왔습니까? 이해를 해야 돼. 그래, 이게 제가 잘못해서 화가 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보통 애들 그렇다고 왠지 화가 나. 화가 난 이유는 제가 뭔가 잘못했지. 안 그러면 내가 왜 화가 났겠냐고.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아, 너 호르몬 나왔구나. 이렇게 얘기해. 너도 호르몬 나왔니? 이렇게. 계속 그렇게 약 올리면 쪽팔려서 나쁜 짓 안 해.
그냥 호르몬 나올 것 같아 안했는데 오늘도 호르몬 나왔네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그래서 흑인 소수자 여성 약자 빈자 이런 약자들을 개별적으로 이 정의를 가르치려고 하는 건 굉장히 진중권스러운 머리가 나쁜 행동이에요. 개별적으로 정의 없어. 키 큰 사람하고 작은 사람, 못생긴 사람과 잘생긴 사람, 이거는 운명적으로 어떤 사람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하나 없고 장애인으로 태어나면 못 줄 거야. 근데 정의가 없어요. 억지로 정의를 찾으려 하면 되고, 세력화시켜서 약자들이 연대를 해서 맞대응을 해야 돼요. 그 맞대응은 반드시 해야 돼요. 맞대응 안 하면 점점 상대가 더 나쁜 짓을 해요. 그래서 외부와 연결해야 이 맞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면주의는 외부와 여러 가지는 열린주의다. 뭐 이런 얘기고, 계속 사건을 일으켜야 된다. 네. 청나라의 만주족과 우리 한반도 민족은 다른 민족 구성인가요?
당연히 다른 민족이 있어요. 네.
여기 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일설에 하면 만주족이란 족은 없다. 만주족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주장이 있어요. 유전자를 따져보면 만주족은 몽골족부터 시작해서 한족 만주족도 있어요. 만주팔기라고 그러는데, 만주팔기는 민족이 아니고 계급이에요. 특권층. 그래서 반은 한족이야. 그 일부는 몽고족이고, 그 순수한 만주족은 만주팔기 안에 별로 없어. 그러니까 기인이라고 하는데, 기인 제도를 만들어서 성 안에 또다시 성을 만들고 그 안에 기인들이 살게 했어요.
기인이요? 인질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인이라는 것은
깃발기자를
쓴 기병.
팔기군이니까 깃발기자.
그래서 뭐 색깔로 다 정해놔서, 걔들은 글자를 모르니까 색깔별로 까만 깃발, 하얀 깃발, 노란 깃발이 길을, 팔기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몽고 팔기, 만주 팔기, 한족 팔기 뭐 잔뜩 있어. 그러니까 만주족은 민족이 아니라 특권 계급이다. 그럼 전혀 만주족이 없냐? 그건 아니고 여진족은 있죠. 근데 여진족 안에서도 건조여진, 해서여진, 야인여진인데 다 다른 종족이에요. 일단 야인여진은 여진족이 아니야. 그래서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침략하는 이유가 너희들 야인여진하고 내통했지. 야인여진이 우리말로 하면 오랑캐, 오랑캐. 우랑카이. 야인여진이 오랑캐고, 그리고 여진족 중에 한 반은 그 퉁구서족, 돌골족, 여진족이 아니야.
터키족.
그렇죠. 그러니까 여진족 안에 여진족이 없어. 한 30%밖에 안 돼. 그냥 여진족 뭉쳐! 뭐야! 했을 때 말 타고 오면 다 여진족이야. 옛날 민족이 다 그래. 몽골족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면 몽골이라는 유전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전자 집단이 아니고 징기스칸이 깃발 들었을 때 따라오면 그게 몽골족이에요. 그걸 몽골 우루스라 그런 거죠. 그 사람도 뭐 유전학을 배운 것도 아니고, 민족이 뭔지 징기스칸이 알 게 뭐야. 근데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민족 개념이 좀 있었어요. 고구려 신라 백제는 같은 민족이 맞아. 중국 기록에 의하면 말이 똑같다. 그리고 복식도 똑같고 풍습도 똑같고 비슷한 게 많아. 하여튼 말이 그런 거지. 이 청나라는 우리 민족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청나라도 잡다한 집단을 섞어서 하나의 민족이라니까 우리도 그럼 섞자. 청나라도 우리 민족을 끼워주자. 막 이런 거죠. 또 말은 되지.
근데 뭐 지금 이제 만주어를 할 수 있는 할배들도 이제는 뭐 몇천 명밖에 안 남았다는데.
네. 네. 모든 언어는 한국어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메소포타미아의 조사와 한국어에 남아있는 조사의 유사성으로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좀 쓸데없는 얘기인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옛날부터 얘기했지만, 영어와 우리말과 중국 한자는 서로 이 유통되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어원을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굉장히 많은 단어가 서로 교류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문법은 의외로 후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영어는 16세기, 15세기 이때 만들어진 거고, 그렇게 원래 영국인들 영어를 안 썼어. 그러니까 나중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를 추적해 볼 때, 우리말하고 영어가 의외로 가까운데, 특히 뭐,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이런 얘기 한 사람은 제가 볼 때 몇 대 맞아야 된다. 굉장히 뭐래, 영어가 오히려 더 가까워.
근데 그러면은 그 가깝다는 게 실제로 인구의 이동이 있어서 가까워진 건지.
우리말에 굉장히 많은 단어가 돌골족에서 들어왔다고 봐야 돼요.
그 대륙에서 들어왔다는 얘기야.
그쵸.
근데 영국 쪽은 해양 쪽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 영국인들도 원래 그 독일 쪽에서 건너간 애들이야. 영국인들이 그 앵글로색슨들이 영국인이 아니야. 원래 켈트족이래. 그러니까 히틀러가 영국은 원래부터 우리 게르만족이하고 침략을 안 한다 그랬어. 그래서 히틀러가 영국을 박살낼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덩크케르크에서도 같은 게르만족끼리 죽이면 안 되지 해서 봐준 거야. 노르웨이도 같은 독일이고 히틀러가 독일 민족이라고 인정한 민족이 영국, 노르웨이 그쪽이라고. 스웨덴, 독일 이거는 게르만족이고 프랑스 얘들은 아니야. 얘들은 열등한 종족이야.
진짜 달라.
네, 생긴 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메소포타미아뿐만 아니라 뭐 타밀족이라든가 인도라든가 그 돌궐족이라든가 찾아보면 한국어와 유사한 성격이 조금씩 다 있어요. 조금씩 다 있어.
언어 보편적인 성격 아니에요?
그렇죠. 일본어에도 우리말하고 같은 성격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 그냥 이걸 따지면 또 한없이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단편적인 사실만 가지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려고 하면 안 된다. 좀 더 할까요?
지금 한 시간 됐는데.
아니야. 50분 됐어.
네.
10분 정도고 여담 정도 얘기해 주시면 되겠어요.
어떤 거요?
여담.
여담 뭐 어떤 거? 약간 이 수평 권력과 수직 권력을 좀 더 이야기해 줘. 아이작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치. 이 로봇은 인간을 해칠 수 없고 인간의 위험을 모른 척 할 수도 없다. 이 1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인간에게 복종한다. 여기서 이제 1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 로봇 3원칙에 순서가 있다는 거죠. 1번부터 말해야지 3번부터 말하면 안 돼. 1번을 먼저 말해야 돼. 그러니까 인간을 해칠 수 없고 인간의 위험을 모른 척 할 수도 없다. 이걸 먼저 말해야 돼. 세 번째는 1원칙과 2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자신을 지킨다. 이걸 뒤집어서 로봇은 자신을 지켜야 한다. 이걸 제일 먼저 해버리면 굉장히 이제 로봇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을 공격하는 거야.
스페이스 오디세이. 네. 그런 이야기.
터미네이터.
뭐 그것도 그렇고.
그 이후로 이게 이제 유행을 해서 굉장히 많은 작품에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로봇은 인간을 해칠 수 없고 인간의 위험을 모른 척 해도 한다. 요거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왜냐하면 이 사람의 위험을 모른 척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죽인다.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 핑계에 있는 로봇 핑계가 있어. 아, 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죽여야 돼. 이래 뿌리면. 특히, 인류를 보호해야 된다. 이 원칙 절대로 만들면 안 되는 거야. 인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류를 다 죽여버려.
아, 맞아. 옛날에 근데 그런 얘기 있었다.
사실 그 히틀러가 사실 그런 거.
그렇죠. 히틀러가 인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류를 죽이자.
게르만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슬라브족을 몰살하자. 뭐 이런 발상을 하는 놈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로봇이 이제 스스로 막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지멋대로 해석한다고. 그러니까 사건은 기승전결을 거치면서 원인에서 결과까지 단계적으로 가는데 구조론이 뭐냐면 질이 1원칙, 입자가 2원칙, 힘이 3원칙, 운동이 4원칙, 량이 5원칙 이렇게 원칙이 5개 있고 1원칙부터 순서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가 있지만 사실은 시간적 차이는 별로 없어요. 1, 2, 3, 4, 9 거의 동시에 나타난다고. 단 1원칙을 위배하지 않으면 2원칙은 바로 가는 거예요. 근데 위배하면 그것도 좀 시간이 걸려. 그래서 구조는 다섯 개의 원칙이 있는데 1원칙과 2원칙이 거의 위배될 일이 없다 그럼 질과 입자가 거의 동시에 나타나요. 3원칙도 뭐 충돌하는 게 없다 동시에 나타나는데 뭔가 애매하다 그러면 이제 시간 끄는 거지. 그래서 질, 입자, 힘, 운동량이 굉장히 띄엄띄엄 나타날 수도 있고 후다닥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데 모순이 없으면 거의 동시에 나타나 버려요. 모순이 있으면 이제 막 시간 끌고 좀 딱딱한 돌멩이 같으면 거의 동시에 나타나는데 뭐 양떼라든가 좀 뭐 애매하다. 양떼라면 무리가 100마리라면 그 중에 누가 지도자고 누가 쫄개고 이게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뭐 해봐 해가지고 100마리 세어보고 이제 의사결정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라면 바로 반응하겠지만 이제 정치인은 여당 안바탕 싸워가지고 이제 의사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보나마나 여당이 이기지만 또 이제 괜히 투표하고 그러잖아. 시간 걸린다고. 그래서 이 질, 입자, 힘, 운동, 양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의사결정의 폭이 좁아져요. 사장은 뭐든지 결정할 수 있고 이사는 사장이 허용한 것 안에서 결정할 수 있고 부장은 이사가 허용한 것 안에서 결정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말단이 지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질서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뢰에서 입자로 가는 게 수평 권력이고 입자에서 힘으로 가는 게 수직 권력인데 보통 우리는 이 수직 권력만 권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다섯 개가 다 권력이에요. 지립자, 힘, 운동량 다 권력이다. 그래서 투수가 와인드업을 할 때 이렇게 힘을 끌어모읍니다. 그 다음에 팔에 그 힘을 몰아준다고요. 근데 이렇게 힘을 끌어모을 때는 굉장히 취약한 상태. 그때 살짝 건드려도 자빠져요. 근데 이렇게 던지는 동작이 들어갈 때 그때는 강해요. 그때는 건드려도 계속 던져요. 이미 공 던지고 있는데 옆에서 탁 쳐도 그대로 밀고 나가죠. 그래서 이따가 위험한 거예요.
아, 그러네. 네. 아, 움직이면 괜찮은데.
그죠. 움직이려고 할 때.
딱 그 순간 딱 정적인 상태.
예. 네. 정에서 동으로 바뀌는 그 순간이 위험한 거고 점점점 이제 가속적으로 힘이 세져서 양으로 갈 때는 굉장히 이제 재량권이 없어 경직된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양이하고 새하고 싸우면 고양이 이겨요.
독수리 어떻게
이겨요? 아니, 같은 체급별로.
같은 체급별로 해도 거의 그 육지동물이 이겨요.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사냥능이 뛰어난 독수리가 위에서 덮쳐가지고 여우를 이제 이 낚아채는데 어떤 토끼는 보니까 독수리하고 막 싸우더라고. 토끼인데 독수리한테 안 당해.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그 뭐라고 하지? 군대에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거 뭐라고 하잖아요.
회피 기동? 예.
회피 기동.
토끼가 회피 기동을 잘하죠. 하여튼 그 고양이는 지면을 이용하기 때문에 힘을 한꺼번에 팍 쏠 수 있는데 새는 날아야 되기 때문에 힘을 모을 수가 없다고.
아, 그러네. 반작용할.
그렇죠. 그래서 새가 힘을 쓰려면 이제 급강하를 해야 돼. 내리꽂아야 돼. 팍 탄력을 이용해서 한 방에 이 물고기를 잡을 때 물수리가 이제 물고기를 잡을 때 확 낚아채야 돼. 그때 한번 실패하면 끝이야. 근데 고양이는 막. 그래서 옛날에 이제 사자하고 호랑이 싸움 붙이면 항상 호랑이 이겨요. 로마 시대 검투사들 경기할 때 이제 오전 경기로 동물 시합을 해요. 오후에 사람 죽이고.
일부 아니고요?
그렇죠. 일부, 이부로 나죠. 일부는 이제 동물과 인간의 대결, 동물과 죄수의 대결, 호랑이가 죄수 잡아먹는 게 일부고. 그래서 맨 처음 오픈 게임이 이제 호랑이와 사자의 대결인데 항상 호랑이 이긴다고. 호랑이 두 발 쓰는데 사자는 한 발밖에 못 써요. 사자는 세 발로 땅을 짚고 이 한 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주둥이로 물려고 그러지.
왜 그랬죠? 사자가 호랑이가
무게중심이라 이런 게 호랑이가 나무에 점프를 잘하기 때문에 사자는 나무에 못 올라가잖아. 호랑이는 원래 나무에 올라가 있다가 기습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호랑이 나무를 타기 때문에 두 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사자는 한 발밖에 못 해요. 그래서 호랑이 이긴다. 단 체급이 같은 경우 그렇다. 벵갈 호랑이 안 쳐줘.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얘기는 뭐냐면 수평 권력은 점점 강해지는 권력이고 수직 권력은 점점 소모되는 권력이에요. 그래서 김정은 같은 경우 수직 권력이 강하긴 하지만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문재인은 명분만 있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명분이 없어서 그렇지 명분만 있으면 코로나로 뭐 그 태극기 다 해산시켜버릴 수도 있고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김정은은 사람 죽이는 것만 하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그 민주화가 안 되고 지도자가 안 나타나고 떠지 못하는 이유가 권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권력을 주면 되는 게 아니라 쉽지 않아. 디자인을 잘해야 된다고. 그냥 권력을 주면 그게 수직 권력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힘이 없어요. 그럼 김정은이 이거 해라 그러고 아무도 말을 안 듣는다고. 밥을 안 주니까. 밥을 안 주고 뭐 하라고 뭐 하겠냐고. 그래서 김정은은 사람 죽이는 권력은 있지만 실제로 뭔가를 일을 성취하는 실질 권력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처음 약해 보이는데 점점점 강해진다고. 그 일베충들이 민주화라는 단어를 나쁜 뜻으로 쓰는 이유가 민주주의는 원래 그 안 되는 거다. 약한 거다. 의사결정이 안 된다. 이렇다 저렇다 하다가 깨진다. 문재인처럼 집단 다구를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은 다구를 맞으면서도 꿋꿋하게 버티잖아. 점점 강해진다고. 특전사 건드리면 안 돼. 그래서 이 할배들은 지금이라도 이제 국힘당이 정신 차리고 다시 그 수평 권력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불가능해요.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국힘당이 제대로 하려면 민주당한테 이 민주당을 도와줘야 돼요. 민주당을 도와주면 민주당이 기고만장해가지고 삽질을 한다고.
아니 근데 역사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나요? 그렇게 진짜 대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아니 진보는 보수가 집권하면 도와줘. 우리는 박근혜 도와줬다고. 김한길하고 막 더 도와줬잖아.
도와줬어?
예, 그러니까 사쿠라지.
그때 사쿠라들이 다 해가지고.
그래, 우리 다 욕했잖아.
그러니까. 너무 도와줘서 그렇지.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명박근혜 집권을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이명박근혜가 잘 해먹었지. 그래서 이제 걔들이 함정에 빠진 거죠.
설득력이 없네.
하여튼 이것도 좀 헷갈리는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려면 이 수평 권력이 먼저고 수직 권력이 나중인데 부모에게서 자식을 독립할 때는 이게 좀 헷갈린다는 거죠. 그냥 부모와 자식 간의 수직 권력에서 독립하면 수평 권력으로 바뀌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수직 권력에서 수평 권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사실은 두 가지 사건이지. 부모는 다른 사건이라고.
예전에 양하고 지라고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죠. 양질 전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부모의 밑에 딸려있을 때는 이거는 별개의 부모 사건이지 내 사건이 아니야. 근데 보통은 이제 어렸을 때는 부모한테 의사결정을 위임하기 때문에 부모의 수직 구조로 부모의 하부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직 권력에서 수평 권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 근데 이때가 또 취약한 시기라는 거예요. 딱 독립하려고 할 때 부모는 안 도와주고 오늘부터 이제 네가 알아서 벌어먹어. 끊어져 버리는데 수평 권력은 없다. 취직도 안 되어 있고 마누라도 없고 애인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다. 그러면 이제 노숙자 되는 거예요.
뭐야.
그것도 오는 거지. 그러니까 수직 권력에서 수평 권력으로 넘어가려 할 때가 굉장히 취약한 시기고 위험한 시기다. 그래서 여기서는 원래 수평 권력에서 수직 권력으로 하지 수직 권력에 수평 권력으로 가는 건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말하자면 그렇다. 부모 권력에서 독립할 때가 위태로운 시점이다. 그래서 그럼 젊은이는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위태로운 쪽으로 가냐. 그 호르몬 때문에 그런 거야. 호르몬이 없다면 막 부모한테 독립을 안 하려고 그래. 마마보이들이 우리 합리적인 거니까.
그래서 맞네.
진짜 20대 때 대학교 처음 갔는데 지랄 발광을 하더라고 제가. 네. 그게 호르몬 때문에.
호르몬 때문에 그런 거지. 호르몬이 없으면 아무도 독립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호르몬이 안 나온 인간들이 누구냐 하면 그 서민.
걔는 안 나와?
그래서 학생 때 대학 데모를 안 했어요. 뒤늦게 지금 데모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남들 다 데모할 때는 데모 안 하고 지금 이제 데모한다고. 그러니까 얘는 아직 안철수도 비슷한데 마마보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독립이 안 돼 있어요. 내 생각엔 안철수도 서울시장 안 한 이유가 대통령 야망 때문에 아니고 원래 사실은 대통령도 하기 싫고 서울시장도 하기 싫고 후보를 하고 싶은 거야. 내 생각엔 그래.
안종이구나.
그렇죠. 이 인간은 나 대통령 될 수 있었지만 안 했어. 내가 양보했지. 내가 서울시장 될 수 있었지만 안 했어. 내가 양보했지. 나는 양보의 왕이야. 이게 지심이라고. 네. 실제 대통령 시켜주면 양보 도망갈 것 같아. 그냥 TV에 나오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진보는 이 변화를 원하고 보수는 안정을 원하는데 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은 안정을 원하는 거죠. 인간이 보수를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 진보하는 게 이상한 거야. 진보를 왜 하냐고 미친 거지. 서울대 남들 막 그 진보 안 한 애들이야. 그래도 다 서울대 갔다고. 진보한 애들은 다 지방대 갔어.
아, 그래서 내가 지방대.
그렇지. 진보한 애들 막 데모하고 막 전두환 독재 타도 이러다가 지방대 갔고 진보 안 한 애들은 부모가 시킨 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간 거야.
아, 진짜 실제로 서울대 간 친구들 보면 착하더라고.
그렇죠. 착한 애들이 호르몬이 안 나와서 그런 거야.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인간 자연스러운 행동은 보수예요. 보수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야. 그럼 진보는 뭐냐? 호르몬이 나와서 그러고. 호르몬이 나오는 건 정상적인 이제 진화 단계를 밟은 거고. 겉늙은 애늙은이 어쩜 20대 진 보수. 걔들은 호르몬이 안 나오는 이제 유전자에 결함이 생긴 놈들. 그러니까 자연 법칙으로 보면 진보가 자연스럽고 이 에너지의 법칙으로 보면 보수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의 법칙과 에너지 법칙은 무슨 차이인가요?
자연의 법칙은 그러니까 생물의 진화가 엔트로피 반대 방향이라는 거지. 엔트로피로 보면 보수가 맞고 생물의 진화는 엔트로피를 거꾸로 가는 역엔트로피라고. 우리 이 자연에는 생물 외에는 그 엔트로피 반대로 가는 게 없어. 그래서 생물은 이상한 놈들이지. 그러니까 구조론은 질, 입자, 힘, 운동, 양으로 가는 게 이게 보수예요, 이게. 이게 마이너스라고.
그 마이너스 보수 얘기야.
그렇죠. 예. 이게 자연의 법칙은 보수의 법칙이라고. 그래서 뭐 재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보수적으로 하는 이유가 그렇게 안 하면 벌써 망했지. 뭐 재벌이 막 진보적으로 하면 벌써 망했어. 벤처 기업은 진보적으로 해야지. 어차피 망할 거니까. 지켜보는 거야. 그래서 세상의 법칙은 보수의 법칙이고 마이너스의 법칙인데 젊은이들은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그 엔트로피를 역으로 찌르고 올라가는 것이 젊은이라는 거죠. 그래서 청년 보수들은 호르몬이 안 나온 놈들 때문에 유전자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봐야 돼요. 네, 오늘은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아직 좀 이제 혹시 질문이 뭐 있냐 보고. 네. 호르몬이랄까요? 그 우파들은 안 좋게 말하지 않나요? 빨갱이에 선동돼서 데모나하고 다닌다. 어떻게 보면 그 말도 맞는 말이죠. 그러나 이 좀 역사라는 것은 큰 흐름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내 자식이 막 데모나하고 다니면 안 좋지만 대한민국 전체가 다 자기 약가림만 하고 이력만 생긴다면 그런 나라는 망한다고. 모든 인간들이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그 나라가 국가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희생하는 사람이셔야 나라가 흥하지. 그래서 당연히 이걸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대마지 마 하는 것은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비겁한 부모야. 네, 현재 85명 시청 중 66분이 지났기 때문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84명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